사도행전 26번째 아테네 우상과 철학의 도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있죠. 신도 굉장히 많아요.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헬렌. 이 신들은 사람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신들끼리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어떤 신은 또 인간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 현대 문명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자들.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테네는 로마하고 알렉산드에 이어서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 예술, 그리스 문화의 발생지이고 또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에 합병된 상태지만은 이 지성과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에서의 자유시입니다. 웅장한 신전들, 또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그 잔해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테네를 와서 잠시 머무르는데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고 하는데 이 격분하다 원어의 뜻이 영이 분노하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은 이런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거 보고 당연히 느껴야 되는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는 모두 하나같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특별히 격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아테네에는 여러분 무려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이 뭐죠? 내 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네. 바울이 격분할 만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최고의 지성과 그 문화의 자랑이고 또 철학의 도시지만은 사실은 이 사탄마귀가 이 모든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여러분, 우상과 미신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점치는 데 가서 점치고 또 부적까지 만들어 다닙니다. 많은 돈 주고. 또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런 미신 안 믿을 것 같죠?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 우상과 미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네. 학문과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꼭 사탄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두려움, 불안, 초조, 허무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신라하고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평일에는 시장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데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과 이성의 순리대로 섭리대로 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세 같은 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 이 땅에서의 그 쾌락과 성공을 아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이제 바울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바울이 성경을 다니면서 이런 논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19절이 잘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레오 광장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테나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의 중심지고 또 이곳에서 재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인데 아주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자주 다루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실질적인 행정기관 같은 그 의사당 같은 거 같은 곳인데 이 여기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레오바고는 이 그리스의 대법원 명칭으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쟁이의 뜻이 원래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새가 씨를 쪼아먹듯이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자를 가르치는 아주 경멸하는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아테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은 시간과 돈을 물쓰듯 쓴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들이에요. 철학의 도시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해는 안 가요. 말도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철학의 이 철학자들인데 그래도 우리 못 듣던 얘기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도 그렇대요.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속되는 22절부터가 바울이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 설교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9편의 바울 설교가 나오는데 요거 빼고 8편은 모두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나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한 설교라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거라 성경을 전혀 인용할 수도 없고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설교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끝났는데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요약을 하면은요. 아덴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음과 회개와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날도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자 이제부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온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할 때 좀 참고가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영어로는 You are very religious in everywhere. 종교적인 사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 모든 번역을 찾아봤는데 아주 다양해요.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국말 번역도 그렇고 다양해요. 그런데 아마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그 외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좀 영적인 면이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아마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네,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은 건 틀림없어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한 바울이 이 종교성이 많다는 칭찬이에요.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비유를 맞추면서 어텐션을 좀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설교 어프로치가 달라요. 아주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래서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한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 참,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루트를 자기를 만드신 사람 어떤 분을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religious people, 종교심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뭔가는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자꾸 만들려고 해요. 우상입니다, 그게. 이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본능적으로 미신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드는 이유가 또 참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이걸 빠뜨려갖고서는 그 신한테 노여움을 받아서 어떡할까? 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스토아학파가 범신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가끔 보면은 하나님, 부처님, 모하메드,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와주세요. 누군지 몰라도 그 중에 하나님 있을 것 같으니까. 참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점치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가서 점칩니다. 점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 없는 날. 날을 정할 때 결혼식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사 가는 날 할 적에 그날 이사 가면 제 손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가는 걸 이제 무당 가서 뭐 이날은 피해라. 이날은 길이니까 이날에 가라. 지금도 보면요. 결혼 날짜 다 그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아니라 박사도 그렇게 결혼 날짜 잡아요. 손 없는 날. 거기다 부족까지 써갖고 다녀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될까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재앙을 피해보자는 건데 아 세상에 이거 참 허망한 인생입니다. 이런 허망한 인생에 무엇 때문에 올바로 살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에 사후 심판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쾌락, 삶의 최고 목표라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우리들한테는 네,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의 자세는 그래도 세상처럼 살라고 안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삶을 아주 선하게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네, 참 바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게 17장 24절이에요. 그 신은 바로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테네 시민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 신이 들어와서 살 것 같지요? 이거 착각입니다. 어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아. 라는 바울의 말은 옛날에 그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고 드리는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한을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네. 솔로몬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도 그 성전이 하나님 사신 데는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왜? 솔로몬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앙이 깊은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 뭡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보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에 너무 돈 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인데 좀 너무 사치스러울 필요 없다. 이런 게 복음주의의 생각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돈을 들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 그간에 신이 살지 않는다니까 니들 한 일 다 헛일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아주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소개하는 게 17장 25절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출석해서 헌금하고 또 헌신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교회를 도와주고 또 목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바울의 설교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신학과 신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바울의 충격적인 설교는 계속되는데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서 온 땅 위에 살게 했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온 땅 위에 연대를 따라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우리가 아는 21세기의 그 인류학, 네. 민족의 이동들, 네. 이런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람 한 사람, 그리고 목의 유전자를 추적해도 인류의 할머니는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여인, 루시라는 여인. 그래서 지구상에는 인간과 비슷하였던 여러 영장류가 살았습니다. 뭐 네안달타인, 호모 에렉투스, 뭐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렉투스하고 네안달타인은 굉장히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탄혈증됐어요. 오직 우리 호모 사피언만 살아남아서 온 땅으로 이제 민족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온 땅 위에 살게 하였고 사실 네안달타인이 우리 호모사피언보다 뇌도 크고요.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근데 왜 멸종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인류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한 족속은 동쪽으로 전진해갖고서는 중국, 몽고, 한국인들이 되고 또 그중 어떤 민족은 더 북진해서 그 발해하고 고구려가 망하니까 더 북진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서 감차카 반도를 지나서 그 얄루샨 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의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 그 온 땅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인류학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H가 대문자면은 이건 히스토리, 히, 가십니다. 가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 27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만날 수가 있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네, 임마니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우상이나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 신을 자기 옆에 두고 지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신전이나 교회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닌, 사람이 끌고 다닌다고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답니다. 자연을 보면서,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면서, 사람의 그 신체 구조를 보면서 참 경이롭다고 느낍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디자인한 분이, 설계자가 있지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듬어 찾아 알아보니까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17장 30절에서 32절에 바울의 그 결론입니다, 설교에. 이게 부활의 역사를 선언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은,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따르며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 사람들을 촉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그 신관을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네. 둘째,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 생명이 내 것 같지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의하면요, 바울의 설교는 이때 그대로 위해서 도중에 중단된 것 같이 보여요. 17장 32절에서 34절.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얘기를 계속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단시킨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 나중에 다시 듣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중단됐죠. 네. 그때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리아바고 시외 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자, 뭐 항상 그랬지만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부활의 역사를 헛소리라고 비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더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을 따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유력했던 지도자 같아요. 한 사람 보니까 예, 아리오바고 시의원이라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국회의원이죠. 예. 다른 선교지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선교지에서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도 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개종하고, 근데 여기는 회당에 들어가도 개종한 사람이 없어. 또 새로 교회가 설립됐다는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투에서 시기하는 유태인의 박해도 없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여기서 완전 전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지 못한 이유가 평소에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것 같이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철학자들과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설교를 하였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서 참 잘한 설교 같아요. 저는 뭐 트집을 잘 만한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과 논쟁했기 때문이라고 또 분석해요. 자, 물론 그리스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하면 쉽게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때로는 논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설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선교지인 그 고린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청중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결과는 실패? 물론 완전 실패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복음 전도자가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 사람들과 논쟁을 심하게 벌였기 때문일까요? 그 전도자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야. 그건 성공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일어난 바울의 사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교육을 받은 논리적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참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대요. 목사가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목사가 청중을 의식해서 복음에서 떠나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 이 아테네에서 인간의 철학과 지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울이. 바울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말이 안 먹어요.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저기 복음 전도자 말이 안 먹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바울이 정한 한 설교가 상황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청중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청중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밭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이 복음의 씨를 뿌려도 안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서 바울을 변명하고 싶습니다. 왜 학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여기서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그리스 철학, 그 당시에 그 철학과 학문들 사상도 탁 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걸리는 일이요. 이것이라는 건 이제 복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음에 목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건 무슨 강의죠. 그렇죠? 철학 강의나 아니면 뭐 도덕 강의나 아니면 어떤 때 세미나. 그렇죠? 이게 복음의 선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논쟁을 하면 100점 100패라는 말이 있어요. 왜? 말싸움에 이기는 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적에는 절대 논쟁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예수 복음만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비록 논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절대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진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나 말 잘한다, 이 말쟁아.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복음만 심플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는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건 순전히 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한테 달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담대하게 싸우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언젠가 복음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가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를 설명하십시오.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바울의 말처럼, 네, 우리는 매사에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창조된 피조물, 그게 우리입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만드는 게, 그게 철학과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두렵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알지 못한 거 빠뜨렸나?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단 만들고 섬겨야 되는, 이게 정말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 계속되는 우리가 우연 속에 살고 있다? 그게 맞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은 애도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연한 삶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30년이든 50년이든 잘 먹고 아주 그냥 즐기면서 잘 살아야지. 그런다고 잘 살아집니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더럽고 험한 세상, 반복되는 우연의 연속이지만은, 뭡니까 이게? 내가 운이 있으면 잘 될 거고, 운이 없으면 잘못될 거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점치러 가서 부정 만들어 오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고, 정말. 여러분,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있고, 목적지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이 바로 이 그리스, 이 소크라테스, 뭐 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텔레스 다 이 사람들한테 나온 거예요. 다 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다니세요. 예수 쫓아다니세요. 끝으로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어제 참 집을 살 곳을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특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네,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따르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 자녀가 갖는 그 특권과 그 기쁨과 그 확신, 이거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철학이, 세상 문화가, 세상 방법이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우리 세상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